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또 특강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견진 대상자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함께 특강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디 앉아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예, 뒤쪽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고 예, 앞쪽에서 또 예, 함께 지난과 같은 대열로 계속 끝까지 잘 유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우리 견진 대상자들 끝까지 견진 성사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 합당한 모습 잘 보이고 주님께 큰 은총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그러면 함께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 화면 예, 교회에 대한 내용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성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어제 다루어 보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견진 성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특강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특강 주제 저 제가 특강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그 강의 내용을 나름 한마디로 요약해 보려고 저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대충 요약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내용 하면서도 뭐 우리 다른 뭐 교회 시작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에 넣어봤고요. 두 번째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가 뭐 다른 여느 지역 교회, 다른 나라 교회하고는 시작이 달랐다는 점, 예. 굉장히 독보적인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어제 했던 그 강의 내용 또한 제일 중요한 그 예, 용어들 기준으로 제가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성사가 우리의 뭐하고 그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연결돼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삶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가톨릭 교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성사가 우리 인생의 삶과도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은 우리 어느 분께서 이것을 제정하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을 하셨던 것에 근거를 하고 또 인간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기점, 중요한 시점 그럴 때도 우리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자 성사 또한 그렇게 제정하셨다라는 것,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목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돼 있는데 저거 이제 다 아시죠? 저 어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하면 어떤 성사가 몇 개 딱 떠오르십니까? 세 개. 네, 완벽합니다. 세 개는 무엇입니까? 세례, 견진, 성체. 4번 오늘 특강 주제를 견진 성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견진 성사를 그냥 따로 떼어놓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이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는 이 덩어리로 같이 맥락 안에서 과정 안에서 보았을 때 견진성사가 무엇하는 성사인지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차원에서 그 과정과 맥락 안에서 견진성사를 보려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제목도 저러한 것입니다. 예, 저 제목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안에서 있는 견진성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오늘은 다행히 글씨가 안 깨지고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미리 또 와가지고 저기 아무도 안 계실 때 컴퓨터 켜보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예. 오늘은 좀 잘 보이시죠? 예. 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일곱 가지 성사가 있고,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례 견진 성체가 똑같은 색깔로 저렇게 되어 있죠. 저게 한 덩어리로 지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교 인문 성사이고, 저기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병자 고해, 저거는 뭐 하는 성사라고요? 치유의 성사라고 해서 제가 알약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 성품, 저것은 또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일치를 위한 봉사의 성사 또는 친교의 성사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묶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난 시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성사는 따로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뭐 예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점, 중요한 기점에 있는 그런 사건들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서 딱 연결하시면은 예, 그 성사하고 대입되는 대응되는 우리 일생에서의 중요한 모습들이 이제 함께 연결된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연결된다고요? 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제 그 그림 보여드렸듯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들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고, 이 제정하신 의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의 중요한 모습에까지 연관되는 방식으로, 성사와 연관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 역사, 인간 역사 안에서 성사 중에 으뜸이고 성사의 원천이고 저 일곱 가지 성사의 근본 뿌리가 되고 가톨릭 교회에서 원성사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이해 잘 해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저 원성사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성사의 의미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거기까지는 이제 예비자 교리에서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지도 보여드리면서, 팔레스티나 지도 보여드리면서 성사가 뭐하고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성경 구절, 구체적인 성경 구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렸고, 또 그 뒤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좀 대표 조항들을 좀 직접 살펴보면서 성사에 대한 이해를 또 새롭게 해보려고 제가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견진성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루기로 약속드렸습니다. 일단 저 지도 이제 보시면서 어제 그 성사 다루면서 성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사에 대한 그 앞에 설명만 그냥 드렸어도 됐는데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하고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계속 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16세기에 그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좀 큰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뭐 전통 안에서도 뭐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종교의 쇄신을 이제 꾀하다가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그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의 그 중개가 너무 그 과도하다, 심하다. 교회에 너무 그 막강한, 막중한 힘이 있고 신앙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느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 없고 교회를 무조건 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그 굉장히 비판을 많이 이제 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의 만남은 뭐 교회의 중계, 중재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 직접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오직 뭐만으로, 오직 무엇만으로 하면서 강조했던 것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말씀, 성경만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교회의 중계는 이제 필요 없고 내가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그 주님으로서 믿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의 중계, 교회의 역할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서 이제 이제 싸움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제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에 이 성사 또한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 개신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만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만으로를 이제 주창하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필요 없다, 폐기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 급진적인 주장까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그 가톨릭 교회가 보존하고 있었던 이제 성사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됐고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성사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있는 이 성사가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직접적으로 맡기신 그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계속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그 공의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조항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20세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바뀌고 개선해 나가는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자 지금 성경 구절과 공의의 문헌 조항들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종교개혁 직후 그 16세기 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 있었던 전 세계 가톨릭 교회 공의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어떤 공의회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어졌던 전 세계 공의회인데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트렌토 공의회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트렌토 지역에서 열린 그 세계 공의회 때 그때는 주로 뭘 다뤘겠습니까? 그때 그 16세기에 그 바로 앞에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뭘 다뤘을까요? 그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가들이 비판했던 그 우리 그 신앙의 전통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좀 폐단이나 악습이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자기 성찰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좀 좋지 못했던 모습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성을 하고 이제 고쳐 나가서 새롭게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그 계기로 트렌토 공의회를 발판으로 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종교 개혁 이렇게 얘기할 때 개신교를 이제 창설하게 된 그런 종교 개혁가들의 비판만 생각하기보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트렌토라는 지역에서 전 세계 공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때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또한 돌아보면서 개선이 있어 왔다, 개혁이 있어 왔다라는 점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트렌토 공의회 때 결정이 됐던 결정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개신교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좀 어땠겠습니까? 좀 엄격하고 단호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그 여파가 굉장히 많이 컸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이 교회를 지켜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결정사항들의 좀 완고한 모습, 단호한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는 사실 뭐 1200년도에 유명했던 그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뭐 또 15세기에 있었던 1400년도에 있었던 뭐 피렌체 공의회 이런 때에도 계속 그 비슷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그 하느님의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고요. 그 피렌체 공의회 이럴 때도 좀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아예 없다. 트렌토 공의회 때는 이제 종교개혁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또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성사는 일곱 가지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고 이거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곱 가지 이것이 그 정통성 있는 그 성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무엇을 주장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시간 때 좀 어려운 용어로서 이제 성사의 효력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성사의 사효성, 인효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음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잊어버리신 분 있으실까 봐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그 슬라이드 그 내용도 같이 좀 복사해서 따왔습니다. 성사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효력이 이제 사효성을 지니느냐, 인효성을 지니느냐 이거에 대한 그때 설명을 첫 번째 시간 때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까? 사효성, 저 라틴어를 저기 이제 번역을 하면 사효성은 성사 그 자체에 의해서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인 것이고 밑에 있는 인효성 엑스오페레 오페란티스 저거는 성사를 거행할 때 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사의 효력이 주어진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 성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효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왜 사효성을 강조합니까? 성사는 누가? 성사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제라고 하는 이 집전자가 성사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누가 베푸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사를 집전하는 그 주례자, 주체이기 때문에 사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그 신앙의 어떤 정도, 신심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사효성을 강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아까 뭘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믿음도 제대로 믿으면 그 주님을, 하느님을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하느님께 하느님이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 나의 주도권을 모두 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할 때 이게 뭐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겠지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에서도 뭐 혼자만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뛰어난지, 누가 더 하느님 앞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신심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또 하느님께 하느님과 더 친해지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 정도까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저기 인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성사에 대한 뭐 개신교 그때 종교개혁 당시 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성사에 대한 사유성에 대한 이제 공격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토 공회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사는 사유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 개신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가톨릭 교회 자체를 좀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노력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와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공의회,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 생활,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 넘어가 주십시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사에 대해서 다루는 대표적인 조항들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요거 보시면서 저기 그 몇 뭐 무슨 전례 헌장 몇 항 뭐 무슨 무슨 사제 뭐 생활과 교육에 관한 교령 몇 항 돼 있는 거 그것만 딱 메모해 가셔도 그 어디서 찾아보실 수도 있다고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그리고 바티칸 그 홈페이지 가시면 그 다 원문들 과 한국어로 된 공의회 문헌 원문 찾아보실 수 있다고 첫째 시간 때 제가 소개드렸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전례 헌장 59항 제가 좀 인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 이제 이 조항 우리 3시간 동안 우리 이 특강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조항 굉장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저기 있는 낱말들 용어 하나하나 우리 풀이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 다 가졌지 않습니까? 맞죠? 예. 성사는 표징, 표징이라는 단어 어제 다뤘죠? 예, 다루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 나옵니까? 은총, 은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은총을 베푸는 이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 그리고 또한 하느님에 대한 흠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사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다루었던 그런 용어들 익숙한 용어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전례헌장 7항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 안에 그 능력으로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는 것이다. 성사 효력 중에 무엇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효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딱 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이 원래 기본적인 가톨릭 교회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성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은 다른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캐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헌장 59항 아까 앞서 언급 아까 인용했던 곳하고 같은 조항인데 이제 다른 단락 다른 문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 와봤습니다. 성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말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세게 하고 또한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불린다. 트렌토 공의회 때만 하더라도 개신교회에서 계속 비판했던 내용들 중에서 뭘 비판했습니까? 성사에 대한 너희들은 사효성만을 계속 얘기하고 그 신자들 개개인의 어떤 믿음 생활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교회에 와서 그냥 성사만 받으면 그냥 은총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또 개신교회에서의 그 종교개혁가들의 비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트렌토 공의회는 개인의 신앙 상관없다. 개인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뭐 저기 습득한 정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기만 하면 성사는 누가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은총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완강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갑니까? 성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이라는 단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걸 좀 유념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네. 전례현장 7장 다른 부분과 그 다음에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사항 여기 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문헌들입니다. 찾아보실 수 있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도 현존한다. 말씀은 여러 성사의 수여 그 자체를 위하여 필요하다. 성사는 모두 신앙의 성사이며 신앙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으로 길러지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습니까?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들어가고 또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말씀 성경, 성경이라는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까요?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잘못 이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은총의 정도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 내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신앙이 더 크니까 은총 또한 더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더 많은 은총 내놓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인간의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은총이 다르게 이제 주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느님한테 있습니까? 믿는 사람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의적으로 그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연구하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그 내용이 같았나요? 이때까지? 그 개신교회는 다 성경을 다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개신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들이 다 똑같나요? 아니죠. 교회마다 다르고 성경 읽는 사람마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판이하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거짓됨이 없고 오류가 없고 다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글자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개신교회 교인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창조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창조론 뭘 주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나이, 살았던 연도 이런 거를 거슬러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느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지구를 창조한 이제 나이가 나오는 것이죠. 연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는 그 5억 살이 아니라 6천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6천 살밖에 안 됐다는 주장을 이제 진짜 과학적인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그 밀고 나가면서 과학에서 이때까지 막 그 발견했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런 뭐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깡그리 다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구가 6천 살이고 그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그 하느님께서 뿅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런 말 하려고 그 창세기나 거기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 적어 놓은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어떻든 간에 그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여러 가지 문학적인 양식, 상징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학 양식들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종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성경을 제대로 좀 권위 있게 해석하고 진중하게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성경을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해석 또한 필요한 것이겠죠. 개신교회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자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강조 또한 뭐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권위적인 어떤 해석 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뭐 내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내 개인적인 그런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자의적이 되고 주도권이 자꾸 나한테 오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느님도 이만큼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하느님께는 주도권이 전혀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개신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런 말씀만 드리면 너무 균형이 없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의 사유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성숙도나 우리의 인간됨됨이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 내 믿음은 지금 부족한데 이걸 굳이 안 키워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성사를 통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실 거니까 나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 하면서 개인적인 믿음을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신심생활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인간적인 노력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성사에 대해서 그 임하는 어떤 마음 자세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그런 뭐 탐구나 공부, 열의 이런 것도 없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아 물론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다 은총을 주시고자 이렇게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고자 노력하고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당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 저기 초등학생들 저기 학교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출석하는 거 비슷한 게 여기 그냥 성당 나와서 그냥 출석 체크 이제 하고 개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고민한다든지 성경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자꾸 지금 성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용어들 신앙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사가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은총을 사유적으로 주어줄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고 은총의 기회이지만 우리들 차원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고 신앙을 키워나가고 말씀에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여기 신앙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성사들, 신심생활이 성경 말씀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학교 출석 체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내 신앙을 키우고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나와 있는 저런 조항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때까지 고수했던 그런 주장들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들 그런 데서도 많은 부분 유연해졌다는 것, 더 이상 이전 공의회 때 얘기했던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을 아직 접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라는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네, 많이 유연해졌고 열려지게 되었죠. 네, 그런 어떤 입장의 변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의 변화와 함께 성사에 대한 저런 정의를 내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신교회에서 너희들 가톨릭 교회 너희들 너무 성사와 사유성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 저기 등한시하는 것 아니니? 성경에 대한 내용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구체적인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성사의 사유성에만 너무 기대어 있지 말고 저 안에서 그 공의회 문헌 조항에서도 강조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탐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성사 생활, 신앙 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연결 짓고 나 자신에게 이런 성사, 이런 하느님의 말씀, 이런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나에게 묻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사의 그 사요성과 개신교에서 계속 비판으로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인효적인 이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잘 챙기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제 절름발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점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접목시키고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제가 굳이 하나하나 가져와서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공의의 문헌에 대한 내용들 설명이 대충 다 된 것 같고 이제 이어서 견진성사에 대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는 견진성사 빼고 여섯 가지만 이제 다뤘으니까 견진성사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어원을 보면 밑에 라틴어로는 Sacramentum Confirmationis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이란 뜻이고 그 위에는 제가 한자도 가져와 봤습니다. 견진,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바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단어인데 한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들견, 떨칠진으로 이제 쓴다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뭔가 컨퍼메이션도 그렇고 견자도 그렇고 뭔가를 좀 확정적이게 만든다. 꼴이 완전히 다 안 갖춰져 있는 걸 확실하게 굳힌다 뭐 이런 뜻을 그 단어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눌러 주십시오. 결국 이 어원을 통해서 본 견진성사의 정의를 이제 종합을 하면 견진성사는 무언가를 굳건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성사이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그 다른 성사들 살펴봤을 때 그 살펴봤던 내용들하고 똑같이 형식이랑 똑같이 어원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저 경진성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에 근거해서 경진성사를 계속해서 보존해오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죠. 사도 공동체가 모여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견진성사를 계속 보존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이라고 하는 사도 공동체가 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 또 꼽자면 성령. 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특정돼 있죠. 누가 특정돼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아무에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사도, 성령, 그리고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뭐 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설명까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도가 특정되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 대표인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 지방을 거쳐서 에페소로 갔을 때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고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바오로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똑같은 맥락으로 바오로 사도라고 하는 특정 사도가 나오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같은 단어들이 중요하게 주요 키워드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결국 성경 구절을 통한 이 정의들을 새롭게 견진성사를 위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견진성사는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 성사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본 견진성사의 정의. 근데 뭔가 이 시점에서 좀 의문점 드시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좀 예리하신 분들. 세례 우리 여러분들 받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세례 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만 부어서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문들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 청원 기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견진성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세례성사 때 이미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기 위한 기도 또한 바쳤고 지금 이 말대로 아까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말씀 말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는 물로만 받은 세례성사, 견진을 받아야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임하시는 성사,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세례성사 받을 때도 분명히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게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세례받을 때 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라고 성령이란 단어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고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당시에도 뭐가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듯이 물로 받는 이 세례 성사만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 너희들 쓸데없이 왜 그 견진성사 같은 이상한 거 계속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 지금 이제 이렇게 세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 견진성사를 왜 이렇게 따로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들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초대교회 때는 세례성사하고 견진성사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로 이제 하나로 묶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서도 어땠습니까? 세례, 견진, 성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지금도 우리 그 세례식 그 거행할 때 사용하는 그 세례 예식서 이렇게 보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미사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찬절례 마지막에 영성체 하죠. 영성체 하기 전에 거기 세례 예식서에도 이렇게 보면 견진성사 예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례 견진 성체는 원래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 번에 이어서 쭉 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게 한 시간 한 장소에서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성사였기 때문에 그때 물로도 세례를 베풀고 성령 청원 기도도 하고 그때 어차피 견진이 같이 있으니까 저렇게 묶어서 같이 예전에 초대교회 방식대로 했을 때에는 세례성사 때는 그러면 성령 받는 성사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순서대로 하면 세례 먼저 받고 성체 먼저 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다 똑같죠. 네. 세례 성사 받고 난 다음에 처정 성체하고 그 다음에 나이 정도 어느 정도 차고 중학교 들어갈 때 되면 그때 이제 견진 성사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옛날 초대교회 때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견진이 저렇게 따로 뚝 떨어지게 되었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저 또 세례하고 성체가 또 붙어 있다고도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유아 세례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아기한테 성체 영해 줍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체랑 먹는 거랑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교리 교육이 다시 들어가고 이제 영성체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하고 성체도 연속적으로 이제 받지도 못할 뿐더러 견진도 나중에 나이가 차고 난 다음에 이제 받게 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 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저렇게 성사들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 뚝뚝 다 떨어지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저게 이제 왜 떨어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초대교회 때로 계속 때처럼 계속 그대로 한 방에 하면 좋을 텐데 왜 떨어졌는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조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저기 띄워져 있네요. 견진성사를 따로 거행하는 이유, 첫 번째, 주교와의 유대가 있다라는 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견진성사가 이제 무엇하는 성사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예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견진 성사는 그 다른 성사랑 다르게 주로 거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 보통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예, 사제 그 신부한테 이제 받죠. 견진 성사는 웬만하게 바쁜 일이 아니면 집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주교가 집전합니다. 주교가 그 지역교회의 그 대표인 분이고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진성사를 따로 거행하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할 때 주교님이 여기 성당 저기 성당 다 가서 견진성사를 다 베풀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덩치가 커지고 사람은 많아지고 성당도 많아지고 하는데 주교 숫자는 그대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모든 공동체에 가서 이제 견진 성사를 베풀 수 없게 되면서 종교 로마 압제 시대 때 지나서 종교 자유가 허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4세기 5세기 되면서 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견진 성사가 따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따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견진 성사만큼은 누가 줘야 되기 때문에 주교가 와서 줘야 되기 때문에 주교가 그러면 왜 견진성사를 굳이 공동체마다 다 방문해서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개별 본당 공동체에서 신부하고와의 관계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본당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 주교라고 할 그 대표인 주교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유대 관계,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하는 그런 견진성사 과정을 통해서 주교와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도 주체적인 어른으로서의, 어른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교하고 이제 상관이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견진 성사를 따로 거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에는 저런 주교와의 유대가 굉장히 1번으로 이제 중요한 그 요소로서 우리가 계속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견진성사를 따로 거행하는 이유 두 번째 이제 연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회 법전하고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나오는 내용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가 아까 계속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사유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제 결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한 번씩 간혹 보면은 그 유아 세례 자녀들한테 안 주시고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 저기 우리 자녀들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제대로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 가톨릭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면 그때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라 뭐 이렇게 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 애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나중에 명호가 트이고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신앙의 자유를 오롯이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때 이제 말씀하셔야 될 게 이제 그 성사에 대한 사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성사에 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옳고 그르다 이런 것 차원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성사 안에서의 사유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내가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그 주님의 은총을 아이의 그 태어남과 동시에 탄생과 동시에 유아 세례로서 성사로서 베푼다는 것, 그것 자체로 이제 그렇게 사유적인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그런 은총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이제 필요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그 가톨릭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뭐 자유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신앙을 안 가질 자유도 있지만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아이에게 그 인간의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은총을 베푼다는 것, 그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아 세례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잘 기르면 아이의 그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사유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또 견진성사에 대한 조항들도 살펴보시면 교회법 891조에 분별력이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 사목지 침서에도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만 12세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차원을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또 견진성사를 받을 때쯤에는 또 너무 사회성에만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본격적인 어떤 주체, 주교와 상관이 있는 그런 주체로서 어른 성숙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체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를 분별력 있게 살펴볼 시간들도 우리한테 필요하기는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견진성사 받을 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저런 교회 공식 문헌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와는 또 다르게 저런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성숙을 기할 수 있기 위한 시간들 또한 주어진다는 것, 저것이 이제 견진성사가 가지는 그 주교와의 유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결국 이 견진성사를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와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거행하는 하게 되면서 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는 이유들 두 가지를 함께 접목시켜서 견진성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본다면, 견진성사는 주교 및 교회와의 유대 속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사이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성사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견진성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행되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할 때는 또 다른 성사에는 없는 그 중요한 것들 두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교의 안수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와있던 안수의 저기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 안수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성령의 은총을 전해주는 그런 기도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교가 손을 직접 얹어줌으로써 주교와 함께 저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교와 견진 대상자와 함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작용을 하시게 되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고, 저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주교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 견진성사의 거행 예식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안수, 주교의 안수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주교님께서 이제 축성 성유를 견진 대상자의 이마에 이제 발라주게 됩니다. 기름에 대한 의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하느님에게 따로 떼어져서 성별되었고 구분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었듯이 그 똑같은 예식으로 주교가 그 견진 대상자에게 도유를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선발되는 시간 또한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견진 성사할 때 받으시게 될 때 이런 그 구체적인 예식들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들 기억하시면서 예식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기 아까 안수할 때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뭘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오로서간과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언서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 열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이 시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주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종류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예.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기 사과가 이제 열매가 이게 있죠.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제일 왼쪽 가운데 보면 이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면 기쁨. 그 다음에 저기 온유, 선행, 절제, 인내, 평화, 친절, 진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아홉 가지 열매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우리 종류들 뭐 이렇게 세 가지 막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필레오, 필리아적인 사랑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바울로 사도는 그런 차원의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커다란 능력을 성령께서 견진을 받는 대상자에게 열매로서 주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저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쁨.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의 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를 제공하신다. 세 번째, 평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쪽에 있는 것들, 인내, 친절, 선행, 돼 있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내, 하느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친절, 이웃을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 그리고 선행, 나의 시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행,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진실, 온유, 절제, 이거는 내 자신 안에서의 내면과 관련된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실, 거짓 없는,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나 자신에게 거짓 없는 그런 진실된 믿음,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덕목, 또 온유, 약자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고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열매들을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견진 대상자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게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저런 아홉 가지의 열매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다라는 것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구약 성경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성령의 일곱 가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곱 가지 보면은 지금 네 개 먼저 띄워져 있는데요. 슬기, 의견, 통달, 구셈. 주님을 올바로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인 슬기, 하느님 뜻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인 의견, 지력이 미치는 데까지 믿음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은혜, 통달, 유혹을 이기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인 구셈, 나머지 세 개도 띄워주십시오.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인 지식,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아서 사랑하게 하는 은혜인 공경,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죄를 피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은혜인 외경의 일곱 가지 은사를 이사야 예언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언제 또 이거 저 합니까? 뽑잖아요 우리 언제? 성령 강림 때 죽일 때 저런 거 성령 칠은 카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보고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열매와 은사를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아까 방금 설명드린 갈라티아서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견진 성사 준비하고 계시는 대상자분들, 견진 성사 받으시기 전까지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릴까요? 견진 성사 받으시기 전까지 갈라티아서 이사야 예언서 저기 관련 대목들 꼭 한번 성경 통해서 찾아보시고 거기 안에서 설명되어 있는 성령 7은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의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 교회 교인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살펴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은사,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견진성사 임하시기 전에 꼭 성령께 기도 바치는 시간 가지시면서 어떻게요? 저런 은사를 내려주실 수 있기를 청하는 기도들 꼭 잊지 않고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견진성사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교 인문성사의 이 중요한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주님께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중요한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와 열매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를 우리 함께 견진성사 시간 준비하면서 기도드리고 바랄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오늘 마무리,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 요점들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에는 효력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많은 논쟁거리로 있었던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과 어떤 것, 사효성과 인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계속하게 되면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조항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성사의 그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주님의 은총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나의 믿음, 신앙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정리해 보았고요. 또 그리스도교 인문 성사라는 큰 틀에서 견진 성사를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었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성사로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성사였는데 견진 성사가 따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떨어진 것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주교와의 유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신앙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연관되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와 함께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어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견진을 따로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연령에 대한 모습인데, 그것이 결국 그 세례 때 미처 내가 주체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때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견진성사를 앞두고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분별력 있는 주님 보시기에도 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지기 위해서도 견진성사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견진성사의 거행은 구체적으로 주교의 안수와 도유로 이루어지고, 그 안수와 도유를 통해서 하느님께 특별히 선발이 되고, 또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 선물은 갈라티아서와 이사야 예언서에 얘기하는 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성령 칠은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은사와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데, 견진성사를 준비함에 앞서서 나에게 필요한 열매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십사고 청할 수 있는 시간들, 견진성사를 앞두고 잘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충실한 그런 견진성사 대상자로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견진성사가 며칠에 가죠? 10일요. 10일에 하고, 제가 듣기로 보통 견진성사 하면 웬만하면 이제 주교님 오시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그 교구장 주교님, 엘렌 주교님이십니까? 네, 주교님이 다른 일 때문에 사정상 오시지 못하고 우리 그 주임 신부님께 특별히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 견진성사 거행할 수 있게 그 관변을 이제 주셨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에 주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나는 지역 교회 그 대표와의 그 유대가 없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신부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수와 도유와 그 기도도 주교님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 주교님 이름으로 이제 신부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아쉽게도 제가 그 9월 10일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견진 특강 내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9월, 제 견진성사 있기 전에 떠나더라도, 저기 프랑스 돌아가서도 제가 9월 10일 되면 시차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 견진성사 거행하는 시점에 여기 계신 그 견진성사 대상자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금 신앙생활 좀 더 풍성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청하고, 또 견진성사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여러 가지 선물들 잘 받으셔서 그 선물들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신앙생활 계속하실 수 있기를,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 또한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또 제가 다시 놀러오게 되었을 때 견진 이렇게 받으신 분들 기쁜 마음으로 그때 함께 했었고 견진 잘 받았다라는 인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견진성사 준비하는 마지막 날까지 힘내시고 합당하게 준비 충실히 잘 하셔서 견진성사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선배 신앙인분들, 형제 자매님들 또한 끝까지 우리 견진대상자들 견진성사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견진성사 이후에도 함께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함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 또한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